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저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육체적으로 여기 있지만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애를 드렸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그것이 너무나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두려움과 경외심도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존전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또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각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궁핍이 없으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와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이 있다면 여호수아서 22장을 다 같이 읽으면 좋을 텐데요. 이 여호수아서 22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이 요단강 서편에 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데 힘을 다하여서 지금까지 싸워온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감사하게 여긴다. 이제는 그것이 끝났으므로 이제는 너희는 돌아가서 요단강 서편에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축복해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럼 보내는 장면 가운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쭉 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 말씀으로 준행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또한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이 요단강 서편에서 많은 그 재산과 또 재물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요단강 동편에 너희들이 받은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살아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루벤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유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는 도중에 길르앗을 지나서 유단강 언덕에 무엇을 쌓은 겁니까? 단을 쌓습니다. 이 단을 쌓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 이 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열 지파가 어떠한 오해를 가졌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 그리고 딴 사람을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단을 쌓고 또한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그러한 오해를 갖게 돼서 이제 이 이스라엘 열 지파가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전쟁 가운데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13절부터 보게 되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리고 그 열 지파의 리더들 즉 천부장들을 먼저 보내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단을 쌓았는지 그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비느하스와 그 리더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왜 제단을 쌓았느냐, 제단을 너희들을 위해서 쌓았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위해서 쌓았느냐라고 하면서 꾸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6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부월의 제약을 모르느냐 너희들이 그때에 그 우상 바알을 섬기던 그때를 생각하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알을 섬겼을 때 염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또한 20절도 보게 되니까 아간의 그 사건 아간이 훔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었고 전쟁에서 졌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단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읽은 그 답이 이 루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가 설명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을 세운 것은 우리가 따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번제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땅은 어디죠?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나중에 자손들이 분명히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이 요단강을 건너 땅인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쪽에 있는 땅이 있으므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 단을 쌓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비느하스와 이 리더들이 이제 좋게 여기고 이 열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다들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34절을 보게 되세요. 보게 되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 단을 쌓고 이것이 증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도 보았듯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모습이 좋죠. 단까지 세워서 하나님만을 오직 섬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다. 우리 자손들도 그런 것을 알기 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결심과 그리고 또한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3장과 24장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짐하고 결심했구나 라고 할 텐데 이 저희들이 보는 그 디즈니 영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Happily ever after라고 나죠. 그래서 아주 좋게 살았습니다 하고 결혼하고 나서 지지고 볶고는 얘기 안 해주죠.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삶이 조금 나아지고 농작을 해서 또한 재물도 모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바알 신과 다른 신들이 그 농장의 힘과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것을 또한 그런 것을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알아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사기 2장 10절을 가게 되면 우리가 보았지만 한번 또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다짐을 하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다짐하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계속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어떻게 하면 농장에 축복을 하며 어떻게 하면 자자손손 더 축복을 받을지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섬기며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보여져서 자식들 또한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재밌죠? 왜 재밌습니까? 재밌으면서도 안타깝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왜냐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도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몇 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니면 몇 달이 지나서 아니면 몇 시간 후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엉덩이를 맞거나 혼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야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저기 김 집사요. 그럽니까? 아니죠. 나, 이 김영은 저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똑같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한 번만 하고 이제 다짐하고 결심하고 쭉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섬기면 좋을 텐데 우리 인간 이 죄덩어리는 늘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단계까지 가냐면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죄 짓고 뒤돌아 쓰고 회개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념을 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또 죄를 짓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라고 하면서 체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서면 어떠한 것이 나오냐면 내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경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체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로 더 나아가면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작정하고 진실한 길을 가기로 하는 의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세상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다시금 그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고자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번 가보세요. 가장 유명한 그 시편 시죠. 시편 23편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이 청년 시대 때 아니면 20대나 30대에 하신 것 같습니까?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나이가 지극히 들었을 때 아마 쓴 시일 겁니다. 왜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정말 승승장구 되어서 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과 그 많은 능력 또한 자기에게 있었다고 아마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다윗이 언제 무너집니까? 바세바와 동침하고 또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고 나서 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바세바와 동침하고 또한 우리아를 죽인 거는 하나의 자기의 죄로 나타난 거고 여러분 그 묵상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51장을 보게 되면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그 죄진과 바세바와의 동침한 죄와 또한 우리아를 죽인 죄를 만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 태어나자마자 죄뿐이 모르는 그 존재임을 깨달아서 그렇게 시를 쓰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이 할 줄 아는 게 죄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아라, 난 다윗이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이 다윗이 내가 더럽고 추악할 때도 그렇게 음탕한 죄를 지하고 또한 살인죄도 지하고 또한 그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걸어온 모든 길과 모든 실수와 모든 실패와 모든 그것들을 통틀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만드셨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뉘우치고 울고 나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다시금 죄 가운데 빠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성숙한 자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간혹 또한 자주 실패한다 하더라도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만지시며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이렇게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또한 섬김의 삶을 살고 사랑하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엘리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엘리트도 많이 계시지만 보시게 되면 목사인 저부터 엘리트가 아니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부르실 때에 엘리트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들,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저를 보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그러한 선행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만 바라볼 때는 정말 체념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발자취,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또한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성숙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신 것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며 사랑 가운데 섬기며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체념할 수밖에 없고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서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금 깨달아 오늘도 실패와 실수로 살아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쓰셔서 또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저희들 또한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며 반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